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슬픈 노래로 만든 하나의 시 같은 노래입니다. 시요 노래죠.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애가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슬픈 비통한 노래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만큼 이스라엘의 처지는 이 노래가 터져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비통한 슬픈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 보통 어떤 선지자로 별명되어져 있죠?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물론 많이 울었나 봐요. 많이 울었어요. 항상 엎드리면 조국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밖에는 날 수 없는 그런 비통한 시대에 부름받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부름받을 때 그 부름이 굉장히 인상적이고 다른 선지자들과는 비교해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기록되어 있죠. 이분은 아나돗 출신입니다. 아나돗. 아나돗은 어떤 곳이냐면 유배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몰락한 귀족의 가문 후손입니다. 그래서 유배되어져 간 귀족의 자손인 거죠. 그러니까 꽤 한때는 세도가의 집안이었던 듯 싶습니다. 그렇게 유배되어 아나돗에서 그는 거의 한평생을 살았어요. 게다가 그는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아이라 그래요. 나는 아이라. 입이 둔하여. 이런 걸로 봐서 그는 성격상 굉장히 저처럼 내성적이었던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좀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있죠. 샤이한 스타일. 막 그런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고 사형을 했죠. 여기 또 하나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가서 전해야 될 복음의 대상이 사실은 원수들이에요. 자기 집안을 몰락시키고 불의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고 자기네 일가를 유배지로 내쳤던 그 권력자 핵심층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맡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고북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었겠습니까? 크고 도망을 다닙니다. 안 한다, 못 한다, 난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름 앞에 결국 항복하고 울며 가요. 눈물로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또한 그는 눈물의 선지자이기도 했어요. 이제 오늘 오전에도 우리 목회자들하고 이제 소명에 대해서 좀 자연스럽게 간증도 듣고 이야기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일곱, 여덟 분의 그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동기와 그 분명한 소명에 대해서 듣는데 참 나름대로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 겸 성경의 요나 이야기를 좀 유진 피터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요나는 원래 어디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니느웨로 부름을 받았죠. 니느웨에는 정말 매력 없는 가고 싶지 않은 대상이었고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거절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가고 싶은 길로 배를 탔죠. 거기가 어디입니까? 다시스. 선싹을 지급을 하고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훌렁 집어탑니다. 그러자 풍랑이 일죠. 그제서야 이 일이 자기의 영광인 걸 알고 그가 뭐라 그러죠? 나를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누구나 한 번은 이런 순간이 와요. 바다에 집어던져진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간 모든 게 단절되는 죽음 같은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립무원의 시간을 경험하게 돼요.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공간이고 위치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한 국가나 한 단체, 어떤 공동체에 그런 시간을 꼭 줘요.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그 메시지를 준 겁니다.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으로 그 당시 시드기야 왕에게 굉장히 봄바람 같은 예언을 전달합니다. 절대 이스라엘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징계의 원인을 살피지도 않은 채 막연한 거짓 평안으로 그 무섭게 다가오는 재앙의 순간을 계속 덮어 나가려고 해요. 덮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그때마다 예레미야는 쫓아다니면서 아닙니다.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말을, 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예레미야로서는 얼마나 미칠 노릇이겠어요. 아니, 좋은, 행복한, 복이 되는 메시지를 전해도 백성들이 귀 기울일까 말까 한 상황에 계속 재앙과 저주와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쫓아다니면서 그때마다 초를 쳐야 되는 역할을 맡았으니 이왕이면 좀 좋은 역할을 맡아도 쉬었지 않았을 텐데 예레미야는 그래서 평생 쫓겨다니고 심지어는 웅덩이에 집어던져지고 눈물로 일생을 지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의 눈물의 삶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그나마 희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좋은 얘기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긍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듣기도 좋고 피차 좋아요. 그러나 그게 시대를 살리지 못해요.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권력가들에 의해서 예레미야는 무지막지한 공격을 당합니다. 평생 울면서 살았어요. 눈이 짓무르고 울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래전에 보았던 시 한 편을 기억해냈어요. 다 아는 시입니다. 도정환 씨가 지은 시 중에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 아시죠? 워낙 유명한 시니까 그 몇 토막을 좀 소개하자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면서 꽃망울을 고이고이 맺었나니 흔들리지 않고 피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비바람 속에 피었나니 비바람 속에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빗물 속에서 꽃망울을 고이고이 맺었나니 젖지 않고 피는 사랑 어디 있으랴? 아프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반짝이는 삶들도 다 아픔 속에서 살았나니 아픔 속에서 삶의 꽃 따뜻하게 살렸나니 아픔 속에서 삶망울 차키차키 키웠나니 아프지 않고 가는 삶 어디 있으랴?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셔서 바로 가나안에 들이신 게 아니에요. 홍해를 건너 나왔더니 거기가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는 가장 나쁜 땅입니다. 조건상.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가장 나쁜 곳에서 최고의 선물이 감춰져 있다.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하세요? 아, 여기가 최악이구나. 더 이상 뭐 어디로 가겠냐. 여기가 바닥이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은혜의 꽃들을 피워내요. 그렇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발을 딛자마자 무슨 복을 받았나요? 최고의 복이 뭐예요? 모르시죠? 최고의 복은 하나님만 바라는 훈련을 받았어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씨한 털 심어봐야 소용없는 땅이에요. 간조한 땅, 무섭고 메마른 땅이에요. 불뱀이 우글우글한 땅이에요. 정말 그 땅은 걸으면서 하나님밖에는 바랄 것이 없는 땅입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의 노정을 걷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나마 그 훈련, 그 은혜, 그 복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광야는 뭐밖에 없었어요? 뭐밖에 없었죠? 만나밖에 없었어요. 이것밖에 없어. 그게 복이라니까요. 이것밖에 없는 게 복이에요. 그 만나는 어디서 날입니까? 하늘에서 매일 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만나만 쳐다봐야 돼요. 그때는 그게 복인 줄 몰랐어요. 훗날, 먼 훗날 그 만나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입에 직접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죠? 내가 곧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뭘 훈련받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만 바라는 훈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지금 그 광야에 서 있습니까? 거기가 막장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는 거기서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손길의 터치를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눈을 감죠.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리는 거예요. 그 시간만은 그리고 더 큰 영적인 눈을 띄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우리 33절을 한번 볼까요? 3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매들만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우리 형제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에 둘러싸여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계속 흔들어요. 계속 흔들려요. 도정환 씨의 그 시의 내용처럼 흔들리며 피지 않는 곳이 어디 있어요? 모든 생물은 강렬한 바람에 흔들리면서 뭐가 깊어지는지 아세요? 도정환 씨는 줄기만 곧게 곧게 피어난다 그랬는데, 자란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 뿌리가 버티기 위해서 땅 밑으로 쭉쭉 뻗어내려갑니다. 바람에 위에서 흔들릴 때 밑에는 그것이 넘어지지 않도록 자생적인 능력으로 뿌리가 더 땅속으로 강력하게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나무가 되죠. 바람이 불지 않으면 그 과정이 절대 내 인생 속에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보면 벌판에 세워졌던 때 새로운 것들이 많이 준비되고 생성되고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바람에 밀려서 광야에 내모는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거기야말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여러분 누가 더 걱정하시는지 아세요? 사실 하나님이 더 걱정하세요. 우리 때문에 벌판에 내놨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한시도 눈을 못 떼세요. 얘 또 아주 지레 까부러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사실은 붙들고 계세요. 아주 땅바닥에 박힐 때쯤 하나님께서 자꾸 일으키십니다. 죽지 않도록.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3절. 21절부터 볼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 즉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시작.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커요? 성실하심. 여러분 성실이 뭔지 아십니까? 성실은 일관성을 얘기합니다. 일관된 사랑을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관된 사랑. 사람처럼 조변석기하지 않고 변질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은 일관되세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잘못하든 잘하든 변함없이 상관없이 늘 사람 간의 사랑은 조건적이고 상대적이잖아요. 어, 너 그래? 그러면 나도 그러지 뭐. 부부 간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연인 간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편단심이에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아, 그런데 그 무조건적인 무서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심령이 엄마의 가슴에서 젖된 아이처럼 고요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를 온 인생으로 온 인격으로 경험한 사람은 어떤 폭풍우 비바람 앞에서도 그 사랑의 믿음을 뿌리 내리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아요. 끄떡없어요. 뭘 아는 거죠? 하나님 날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초보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고 조금 단수가 높아지면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확신 때문에 하나님이 만지게 하시고 보여주신 약속의 실체 때문에 우리는 소망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까닭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인생에게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로다. 뭘 아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에 운명을 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죠. 그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불러다가 왜 다 탕감해 줄 수 있었죠? 그러면 그 빚졌던 사람들이 그 칭송과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리겠어요? 주인에게 돌리죠? 그겁니다.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자비로움에 자기 운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칭찬하였다. 이제 가끔 엄마들이 아기를 키우다가 아기가 조금 뭐 아기가 잘못해야 뭐 얼마나 그렇게 잘못하겠어요. 근데 이제 아기 훈육하는 입장에서 이제 조금 거짓 야단을 쳐요. 다시 그럴 거야 안 그럴 거야. 그러면 애가 이제 이렇게 입이 실룩실룩해지면서 울먹울먹하죠. 이러죠. 네? 화면에 잘 보이나요? 이때 막 이게 나와야 되는데 화면이. 그러면 그 입을 삐죽거리면서 곧 터질 것 같은 아가의 얼굴을 보는 엄마는 더 마음이 미어져. 그때 아기가 에이 하면서 엄마 품에 안겨버리면 어이구 엄마가 괜히 그랬지 괜히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게 최고의 지혜라니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사연을 기도하겠지만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자비에 운명을 거는 겁니다. 아니, 운명을 걸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비가 무한하셔서 어떤 인생도 어떤 상황도 주님은 다 안아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시인, 이 예레미야가 어디서 기도하는가 보십시다. 53절을 보세요. 53절.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놓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구덩이에 집어넣고 돌뚜껑으로 닫았다 그 말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장면이 등장을 하죠. 아, 그러니 땅 밑에 묻어놓고 거기다 돌을 얹어놨으니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칠흑 같은 깜깜함과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5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5절 시작. 네, 할렐루야. 어디서 주의 이름을 불러요? 깊은 구덩이에서. 거기가 예레미야에게 막장이었어요. 죽음의 문턱이었어요. 아, 이렇게 선지자의 고단했던 일생도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 보다. 그 이상의 생각을 품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거기서 그는 본성적인 부르짖음이 터져나옵니다. 죄야, 죄야. 오, 하나님이여, 살려주세요. 뭐, 그런 기도는요, 화려한 수사도 없고, 심오한 신학도 없고, 정말 말 그대로 아버지 앞에 아들이 할 수 있는 외마디 같은 본성적 외침이었어요. 기도는 그거예요. 기도는 본성적 외침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아버지. 누가 옆에서 좀 이렇게, 아, 쟤는 왜 꼭 기도를 저렇게 하나? 흉을 봐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거 자꾸 신경 쓰면서 이렇게 자세 가다듬고 기도하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정말 이 밤은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와 같이 아버지 앞에 그런 본성적 색깔의 기도를 내가 아, 나한테 이런 하나님과의 내면의 관계가 있었구나.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오늘 기도는 나도 깜짝 놀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누가 붙드는 기도예요? 성령님이 붙드시는 기도예요. 자꾸 폼 잡고 예의 차리고 뭐 조심스럽게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 하나님이 듣긴 들으시는데 안 듣는 건 아닌데 그런 거 별로 재미없어 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와락! 하나님이 옷을 입고 계신다면 하나님 옷자락이라도 붙들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제일 약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세요. 긍휼히 여기는 대상 앞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무너지세요. 어느 정도까지? 십자가에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자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 같이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신학의 최고의 해석은, 성경의 최고의 해석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관점에서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의 이 애가 속에 보면 모든 표현이 우리, 우리, 우리.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조국의 죄악을 유체이탈식 화법을 쓴 것이 아니라 내 죄로 안아드렸다고요. 내 죄로.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 우리, 우리의, 우리의. 이 우리라는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밤에 또 어떤 대상을 놓고 누군가를 또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항상 우리의 입술에 우리라는 언어 속에 그 기도가 녹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시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헛되었다는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다시 한번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이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한번 눈을 감으십시다.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밤은 지금 세차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땅에 엎드리게 만들고 뒤흔드는 무엇이 있겠죠? 오늘 주신 말씀처럼 거기는 예레미야가 던져졌던 구덩이일 수가 있습니다. 아, 여기가 끝이구나 싶을 정도의 칠흑 같은 막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광야인 줄 알았더니 그 광야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만 바라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은 자기 인생에 짊어진 뒤흔드는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질고를 위해서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든 인간관계 문제이든 질병의 문제이든 어떤 영적인 문제이든 폭로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이든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른 다음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